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즘 결혼 시즌이 되어서 청첩장을 많이 돌리고 또한 받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여러 가지 크게 잔치를 벌이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장과 초청장을 서로 많이 주고받게 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받아왔던 그 많은 그 수많은 초청장과 초대장 중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마음에 또렷하게 기억이 남는 가장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 초대장, 그 초청장은 어떤 것인지요? 아마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명한 분들이나 가장 덕망 있는 분들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은 경우에 아마 그런 기억들이 좀 더 감동적인 기억이나 아니면 자랑할 만한 그런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소수의 제한된 인원만을 그렇게 골라서 초청받은 경우라면 아마 그 의미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초청보다도 훨씬 더 감동적이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초대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보내주셨던 가장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초청장이 오늘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문법의 차이 때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라 내게로. 이것이 우리를 향해 초청의 운을 처음 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초청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를 바로 밝혀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매우 참 어려운 한 가지 의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너무 뻔한 질문을 말씀드렸나요? 당연히 그가야 당연히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죄인들이요.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인생들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바로 그러한 구원론적인 시각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즉 죄의 권세에 눌려서 큰 수고를 인생에서 치르고 있고 또한 죄의 무거운 짐 아래서 끊임없이 신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수많은 범죄한 모든 인류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 하다 보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짐을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짐이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암시는 있고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멍에라는 개념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멍에가 왜 등장하겠습니까? 그만큼 짐이 무겁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이 짐을 죄의 짐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죄짐의 일부를 좀 가벼워진 죄짐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짐이란 그냥 부담이 덜어질 정도로 감소되고 가벼워지는 짐이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져야 할 그런 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죄의 짐이 아닌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멍에라는 개념을 특별하게 동원하심으로써 지극히 무거웠던 짐이 가벼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한 영적인 안식과 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힘과 안식을 얻으실 수 있다고 하심으로써 바로 이 짐이 죄의 짐이 아니라는 그런 암시를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의 짐이 어떻게 가벼워지시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더 포기할 것이 많아지고 더 희생할 것이 많아지고 더 억울한 일도 많아지고 더 손해봐야 될 일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참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런 손해, 그런 포기, 그런 억울함을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영적인 의지가, 거룩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란 그냥 안 믿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보다는 훨씬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곤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신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인생의 현실은 고난이다, 시련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시지 않고 어떻게 그 짐을 가볍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좀 다른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오늘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이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와 있는 바로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해도 틀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로 상징되는 사람은 다시 27절에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이런 말씀에서 알고 있듯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이 복음서 전체는 그 본래의 수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이 말씀의 대상은 어떤 구원받지 못한 불신 세상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1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점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좁혀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28절에 등장하고 있는 수고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즉 죄짐을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고생하고 참 힘들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신자들로서 그리고 그분의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그 주어진 사명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 그것이 수고하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과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이제 바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원문상 수고하고는 능동적인 그 형태를 띠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진이라는 단어는 수동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로서 신자로서 힘써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힘써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이고 그 역동적인 그 삶의 모습을 수고하고라라는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다면, 그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가, 그 책임 있는 자리가 결코 쉽지 않다. 너무도 무겁고 인간의 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매우 막중하다는 의미에서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늘 펼쳐져 있는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에 이 신자의 삶의 현실이 인간의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소홀하거나 가벼운 짐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기간 동안 이 땅에서 한시적이나마 짧은 인생살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 신자로서의 삶의 존재 현실과 그 신앙의 모든 형편들이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수고거리요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이 오늘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적시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28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수고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라는 동사는 원문상으로 보면 분사의 형태를 띈 현재 진행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이와 같은 그 문법 형태는 어떤 상태가 어떤 그 동작이 계속 끝까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영적인 수고와 신앙의 짐이라는 것은 단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신자의 삶이 가지는 그 본질적으로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 고단하고도 권고한 현실적인 그런 상황과 여건들은 일평생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는 참 자비로운 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과 신앙의 이 형편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고단하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과 고난의 연속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 모든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그것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있는 주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세상 안에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싸움. 제가 영어를 좀 못합니다만 이건 너무 중요해서 한번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The victory in the world가 아니라 The victory over the world.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위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남보다 더 나아지고 어떤 경쟁에서 이겨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런 조잡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 힘써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 우리 신자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이 그만큼 힘든 것이죠. 세상 전체를 상대하는 싸움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삶의 정황과 신앙 형편의 모든 조건들을 잘 알고 이해하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과 책임들, 그리고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참 만만치 않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절실하고도 곤고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주님은 다 파악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인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형편을 단순히 지적으로,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모든 신앙과 삶의 현실,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짐을 함께 져주시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아름다운 참 신적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영적 성숙을 향한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멍에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뜻을 갖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멍에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핵심을 뚫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위해서 이 멍에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어져 가는 관계, 진행형입니다. 늘 주님과 더 긴밀하게, 더 내밀하게, 더 친밀하게 깊어지고 강해지고 더 풍덜어지는 그런 관계를 멍에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멍에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멍에라는 단어, 멍에를 매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선 기분 좋은 느낌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뜻이요, 힘이 든다는 그런 뜻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멍에는 어떤 겁니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유용한 좋은 도구이지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그런 뜻을 갖습니다. 얼핏 보면 힘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서 놓아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멍에로서 주어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참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죠. 2006년 11월 4일자 우리 교단신문인 기독교 개혁신보에 우리 교회 전우식 장로님께서 멍에가 뭔가라는 사진을 하나 잘 찍어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마 멍에에 관한 한 가장 간결하고도 명쾌한 설명을 같이 이제 기술해 놓으셨는데 너무 훌륭해서 제가 잘 메모를 해뒀다고 오늘 참 기묘하게 지금 써먹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멍에는 적은 힘으로도 큰 일을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연장이었다. 이 멍에를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멍에는 소의 근육을 보호하고 그 힘을 극대화하는 신비한 도구였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때로는 멍에가 필요하다. 제대로 몸에 맞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그 몇 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보장이기도 하다. 멍에가 능력의 원천이다 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 주님을 묘사하는 일에 정확한 대응관계를 갖습니까?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과 기쁨과 안식의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멍에라 하면 우선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큰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멍에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아주 가볍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그 힘과 그 수고를 덜어주는 아주 매우 유익한 좋은 연장이요 도구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이 멍에를 가지고 죄인들을 형벌하는 그런 형벌도구로 사용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 28장 14절인데요. 죄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멍에 형태의 형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혹한 고문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멍에는 제대로 만들어졌던 멍에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가 부러져서 약간 뭐 균형을 상실하거나 또는 어디가 깨져서 그 훼손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멍에는 멍에로서의 그 고유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죠? 고문 도구가 되죠. 소가면 멍에가 옆에가 깨져 있으면 계속 그 깨진 자리가 소의 살을, 소의 가죽을 파게 되고 그 뼈를 누르게 돼서 그 멍에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된 멍에, 정말 잘 만들어진 몽에는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좋은 몽의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몸에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멍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V자 형태의 이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소의 어깨에 얹어서 줄을 달아가지고 짐을 옮기거나 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중동 지방에서 쓰는 멍에는 우리의 멍에와 좀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는 단멍에 V자 형태로 된 하나의 멍에지만 그 동네에서 쓰는 멍에는 W자 형태로 된 쌍멍에입니다. 동시에 두 마리의 짐승을 함께 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결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한결이 할 때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멍에는 우리가 쓰는 멍에보다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아주 덩치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아주 거의 비슷한 녀석들을 택해서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멍에를 만들어야 됩니다. 멍에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또는 너무 한쪽에 그 사이즈가 양쪽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제대로 된 그런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어쨌든 골고루 잘 분배되고 소들이 힘을 쓸 때에 잘 둘이 보조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곳에서의 멍에는 잘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전설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목수이셨는데 그 나무로 도구를 만드시는 목수이셨는데 특히 멍에를 너무 잘 만드는 명품 멍에의 제작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예수님의 멍에는 가장 편하고 일하기 쉽고 그리고 몸에 잘 맞는 그 두 마리의 소의 그 균형을 최고로 잘 맞춰주는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그 멍에 만드는 일에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소재로서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멍에는 힘이 골고루 잘 분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 것이 큰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잘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멍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멍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 내 인생의 짐과 더불어서 더 얹어진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책임의 짐을 함께 지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멍에, 우리의 솜씨로 만든 멍에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멍에가 어떤 멍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우리 잘 만들어야 그 멍에는 아마 엉터리일 겁니다. 엉터리라고 하면 좀 막연하지만 좀 더 분명히 얘기하면 기껏 만들어야 율법의 멍에를 만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우월함을 늘 참 증명받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분이 친히 만드신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은혜의 멍에, 자비의 멍에요, 사랑의 멍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최상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함께 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매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의 멍에로서 이것은 정말 그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멍에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너무 약해서 도저히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도 질 수 없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부분까지도 홀로 다 져질 수 있는 또 그렇게 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멍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신의 멍에가 더없이 쉽고 그래서 그 멍에를 가지고 지고 가는 짐은 더없이 가벼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뭔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뭘 배우란 것일까요? 뭐 쉽게 생각하면 멍에를 함께 잘 메는 방법을 배우란 거겠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 멍에를 주님과 잘 메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 그 사명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메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가지신 그분의 고유한 성품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은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잘 메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겸손함을 잘 익히고 닮아나가고 그래서 성숙해 나가는 그런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배우라는 말씀은 한번 배우고 한번 강의를 듣고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쉼 없이 배우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신자가 가지는 삶의 뚜렷한 목적과 방향과 그 속도가 어떤 것인지를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의 멍에 아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제 무거운 사명의 짐을 가볍게 지고 가고 있습니다. 마치 밭을 가는 한 결의의 소처럼 주님과 함께 지고 같은 방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얻는 쉼과 안식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먼저 나가려고 하게 되면 그 멍에가 내 목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만일 주님보다 뒤떨어지면서 게으름을 피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그 속도에 따라서 질질 끌려가는 또 다른 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님의 행보와 그분의 우리와 함께 지고 가는 멍에의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분의 온유함과 그분의 겸손함을 따라서 계속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부드러움 남보다 좀 이렇게 더 따뜻한 뭐 이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 5절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세 번째 복인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고 또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 담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의 아주 기질이 폭발적이고 성급한 사람입니다. 매우 다혈질이고 아주 분노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이 온유라는 단어는 그런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즉시 순종하는 그런 단호한 인격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온유의 반대는 성질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의 반대는 오늘 본문의 온유의 반대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강팍함을 이제 정반대의 용어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겸손함이라는 이 단어도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윤리적인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가장 잘 비춰주는 본문이 있다면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자기 비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 자기를 낮추시사라고 하신 이 단어가 바로 이 온유요. 온유와 오늘 온유함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시사 죽는 자리에게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주님의 자기 비하 곧 성육신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될 그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주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대강령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을 결코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의 짐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우리에게 그분의 멍에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멍에를 지고만 있으면 그 어떤 짐이라도 아무리 무거운 것이라도 지금보다 배가 되고 10배가 되더라도 다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주는 그런 놀라운 신기한 도구를 연장을 우리에게 영적인 연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인생과 삶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 언제나 이 멍에를 메는 일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멍에를 멜 것이냐, 세상 표 멍에를 멜 것이냐, 아니면 예수 표 멍에를 멜 것인가 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과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지혜로 만들어진 멍에는 잘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속으로 골병들게 하는 그야말로 아주 악한 멍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멍에는 그분의 성품을 더 힘써 잘 배우고 함께 해나가는 놀라운 신기의 도구가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그 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짐을 벗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배우게 됩니다. 짐을 벗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잘 가볍게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을 얻는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짐이 더 얹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짐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로 상징되는 이 주님의 멍에를 여러분이 메고 계시다면 그 멍에를 좀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잘 메신다면 그 짐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없는 것보다도 더 가벼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인생 속에서 그런 참된 힘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능력 있게 멋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주님의 멍에를 잘 메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감당케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짐과 거룩한 신자로서의 사명의 짐과 그 책임의 자리를 능력 있게 감당케 하시며 참으로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서 더 힘써 져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크기를 더 깊이 배워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심에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이 멍에를 메고 힘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 앞에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